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참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에 너무나 둔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에서 다섯 번째 복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에몬인데요. 이것은 동정심이 있는 또는 자비로운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레에몬, 동정심이 있는 자비로운.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측은히 여기는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활발하게 행동적으로 가련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자체만을 긍휼이라고 그러지 않고 측은히 여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이 긍휼은 동정심과 아울러서 남을 돕는 그 행동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릭스는 긍휼에 대하여서 정의하기를 긍휼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요 죄인에 대한 용서의 정신이다. 긍휼은 친절한 감정과 친절한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친절한 감정과 친절한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말하는 것이죠. 토마스 바스는 긍휼이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공공함을 보고 우리 마음이 녹아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고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동정심을 갖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을 실제로 행동으로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넣어놓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매추엘리가 말한 대로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동정하고 돕고 구제하려는 자애롭고도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동정하고 돕고 구제하려는 자애롭고도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긍휼의 성품은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에 나오는 성품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산출되는 그런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성품이 어떠한 것입니까? 가난한 심령, 또 온유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등등 이런 심령, 또 청결한 심령, 이런 신령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국률의 성품과 마찬가지로 다 성령으로 변화된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 자연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성품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본래적으로 타고난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출생해서 가지고 나오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잘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국률이 없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무자비한 자라, 국률이 없는 자라. 이게 바로 인간이 본래부터 소유하고 있는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무정하고 사랑이 없는 것이죠. 무자비하고 남을 향한 동정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국률의 성품은 이것은 성령으로 변화되어진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겨난 그러한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자비하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성품을 다룰 때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부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8, 9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지 않은 피조물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지 않은 피조물은 결탄코 없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긍휼은 팔복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이런 성품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런데 그 성품들 중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알버트 반즈는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닮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고 가련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약속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긍휼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진정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과연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자인 것입니까? 누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자인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의 노인자들이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가련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연민의 정을 느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긍휼의 대상은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토마스 와스는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슬픈 상태인지를 깊이 생각하라. 크리소스톰이 가난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고속도로라고 부르기는 했으나 이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은 울면서 가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라. 그들의 눈물을 보라. 그들의 한숨, 그들의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들으라. 그들의 얼굴에 파여진 깊은 주름살을 보고 당신이 이 깊은 주름살에다 당신의 자비의 씨를 뿌려야 될 이유가 없겠는가 깊이 생각하라. 외투 대신에 그는 헤어진 조끼를 입었을 뿐이며 침대 대신에 돌 위기가 있을 뿐이다. 가난한 사람은 슬픔의 양식을 먹으며 눈물을 마신다. 야곱과 같이 바람 부는 밤에 구름이 그의 덮개이고 돌이 그의 베개이다. 여기 토마스 왓슨이 가난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묘사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 또 그들의 한숨, 신음소리, 얼굴에 파여진 깊은 주름살, 헤어진 조끼, 돌베개, 또 그들이 먹는 것은 슬픔의 양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입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긍휼의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형제나 자매를 보고서도 돕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그 신자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요, 긍휼이 없는 비정한 신자에 대한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비정한 신자. 비정한 그리스도인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마음에 안 됐어, 가엾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느낌만 받지 실제적으로 돕지는 않습니다. 돕지는 않고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참이 냉정하고도 비정한 그런 태도입니까? 그 가련한 형제가 어디서 배부르게 할 것이 있었다면은 지금 그렇게 헐벗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었길래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몸에 쓸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는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련한 처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안 됐어 라고 하는 생각만을 가지는 것은 결코 긍휼이 아닌 것이고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측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실제로 돕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사람은 긍휼이 없는 사람이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사람도 긍휼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동정심을 지금 가졌다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긍휼이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 이 동정심을 먼저 갖는 것 이걸 먼저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주는데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뭐라고 하였습니다. 싸매고.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뭐라고 하였습니다. 상처를 거기서 치료해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막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돌봐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도 끝난 것이 아니라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강도 만나서 비참하게 된 그 사람을 보고서 참 안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대단히 측은히 여겼고 뿐만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막에 데려가서 이튿날까지 정성껏 간호해 주었고 그것으로도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요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을 간호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은 돌아올 때 그것을 내가 갚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구절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은 누가 지킬 수 있느냐, 누가 이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닮아서 이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였고 출애굽기 23장 11절에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가난한 자들을 이처럼 배려해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댈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또 타국인을 위하여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밤 모퉁이까지 가서 다 긁어모으겠죠. 인색한 사람은 혹시나 떨어진 이삭이 어디 있는가 눈에 불을 켜고서 찾아가지고 다 거두어가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추수한 땅에 가보면 단 한 알의 곡식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 29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구하는 괴가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 성 중에 우구한 객과 및 보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도우라는 그 명령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누가 이러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입니까? 아니면은 주위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보더라도 아무런 동정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그런 냉혈의 동물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 불신자들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이나 연민이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긍휼이 없다면 그는 그러한 불신자보다 훨씬 못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서 함께 울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정말 부끄러운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또 실제적으로 남을 돕는 그러한 행동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긍휼의 대상은 영적으로 가련하고 비참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가련하고 비참한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가련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가난이야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겪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도 않고 영원히 겪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련하고 비참한 것이 더 불쌍한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영적으로 가련하고 비참한 자들을 향하여 연민의 정을 느끼며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공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또 학식이 많든 무식하든 또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건강하든 몸이 건강치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어떠한 조건과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대단히 공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9문에 보면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여기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의 그 비참함이 잘 묘사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요. 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있는 일평생은 일평생 동안에 그들은 모든 비참함을 맛보게 되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저주이고 비참입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저주이고 비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연민의 정을 느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받을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슬픔의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무한하신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셨을 때에 그들을 대단히 가련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하셨고요. 또 가련한 사람들을 보셨을 때에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멸망받을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연민의 정을 크게 느끼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이 여기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불붙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령의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의 그 긍휼의 마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구령의 열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어디서 이와 같은 구린의 열정이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그 연민의 정, 긍휼의 성품, 헬라어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큰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큰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견디면서 그들에게도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불쌍히 여겼고 그들에게 불붙는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였는데요. 사도 바울은 긍휼의 성품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정함이나 냉정함이나 또 무자비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정함이나 냉정함이나 무자비한 그러한 성품은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성품은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그러한 성품이죠.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고요. 그럴 수가 없죠. 긍휼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아무런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긍휼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긍휼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진정 복된 자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련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사람이 뭐 스스로 긍휼을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결단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 그것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현세에서 매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1차적으로 현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맛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것이죠. 무정하고 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한 신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를 대단히 기뻐하시고 또 그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현세에서 매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거 현세에서 일평생 이런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은요,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그날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사도바울이 옥에 갇혀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오네시보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그를 성심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었죠. 사도바울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러한 긍휼을 자기에게 베풀어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평생 긍휼을 베푼 인생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평생 귀정하고 무중하게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의 긍휼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이 비정하게 산 인생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동정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며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에서 이 땅에서도 매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죽어서는 내세에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휼히 풍성하신 분으로서 우리 가련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닮아서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무정하고 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긍휼히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